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또 그 가정의 출발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러한 아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시작하신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일부 일처로 그 두 사람을 짝을 지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경건한 자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영원한 무궁한 즐거움 가운데 사는 그러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시작하신 결혼과 가정의 창조의 일반적인 원리인데, 오늘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과 또 가정, 이것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 가정부재 또 잘못된 결혼에서 오늘날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또 인간의 갈등의 문제가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 그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가정이 먼저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워도 부부가 화목하다면, 매일 고기 반찬에 생선 반찬에 배불리 먹으면서도 서로 다투는 부부보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확대해서 다시 말을 한다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 부부, 그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만큼이나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또 사용하는 단어 중에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다 행복을 붙입니다. 그래서 마치 행복에 굶주린 그런 사람들처럼 너무 그렇게 행복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도 행복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꾸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행복을 찾으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물질에서 또는 명예에서 또는 미모나 건강에서 추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부부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 가정의 화목과 부부가 서로 화목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러한 아내와 남편 또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되어야 하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아내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 된 자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할 부부의 도리를 명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가 가정이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은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모든 문제는 가정이 회복될 때 모든 문제가 다 회복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두 남녀와 그 남녀를 통한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열심히 결혼의 원리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가정과 더 확대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의 회복 또 가정의 회복 이것이 무엇보다도 오늘 근본적인 문제이고 가장 중대한 시급한 그런 문제임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이것은 모든 아내들에게, 아내 된 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그러한 여인은 없다는 말이죠. 이 원칙, 이 원리에 다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모든 성도가 주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렇게 원칙을,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남편에게 주는 명령, 아내에게 주는 명령,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명령. 세 가지 명령이 오늘 본문에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에게 주는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성도님들에게는 복종이라는 말이 상당히 귀에 거슬릴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에게 복종하라,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여권이 신장이 돼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 여자가 회사의 사장이 되고 여자가 남자를 부리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마 귀에 거슬릴 겁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예수님께 복종하세요. 그러면 우리 여성도님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멘. 이게 정답이겠죠. 아멘.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주님께 항상 순종하기를 원해도 제가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게 올바르고 솔직한 성도, 여성도의 대답일 줄 압니다. 이 여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 누구도 주님께 순종하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내 된 자들에게 주께 순종하듯,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귀에 거슬리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우리가 참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하는데 우리 세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는 그가 바로 몸, 교회, 우리 성도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즉 교회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남편이 바로 가정에 있어서의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몸 대신 교회의 구주가 되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된 성도는 주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항상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랬어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남편이 세상에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아내를 위해서 무조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듯이 밤낮 죽는 그런 남편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인데 어떤 머리냐? 대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은 그런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남편이 물론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는 인도자인 머리로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몸의 역할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도님들은 그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나는 여자로 창조하셨습니까? 나도 좀 남자로 창조하시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런 인간 창조 원리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온전히 한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왜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인간이면서도 여러 가지로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또 어떤 뭐 특성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인간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을까? 오늘 창세기 그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남자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여자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그러한 하나가 되는 원리로 창조하신 것을 볼 때에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완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한 행복한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남편과 아내가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여하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남자는 머리로 세우시고 여자는 몸으로 머리에 복종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복종은 강제적이고 굴력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 교회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원리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머리인 남편과 몸인 아내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죠? 머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명령을 몸에 전달하면 몸은 그 명령대로 수행해서 머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고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핸디캡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구자가 되면 머리나 몸이나 다 둘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즉 아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될 수가 없고 불행한 가정, 불행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아내가 남편 말에 항상 순종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명령을 할 때 예수 믿지 말라든지 교회 가지 말라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라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는 뒤에 나오겠지만 남편의 머리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되는 사람이 만약에 불신앙적인 그런 비성경적인 그러한 것을 명령할 때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남편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다 복종하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그거는 거의 무조건이에요. 무슨 일이나 복종하라고 했어요.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명을 하셨는가? 우리 다섯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아내들이 불공평하고 또 불편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아내에 대한 남편의 그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훨씬 더 힘들고 무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또 주님께서 그 기준을 제시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 가운데 중간에 어떤 조건, 어떤 기준, 표준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랬는데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그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여섯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겨울에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전체 설교의 흐름을 위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자, 또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일곱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가 포인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와 허물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떤 신분인 것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랑이 어떤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죄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 제단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선언하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어요. 사랑하신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덟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나 우리가 잘못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설교 때도 주일 설교 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때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동기요, 사랑이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어떤 고난을 주실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 그 마지막 끝에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Attention. 주목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내주하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 이 선언의 말씀은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속받은 한번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업앤다운이 있고 또 쓰러지고 일어서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완성을 시키는데 구원의 완성을 시키시는데 영화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미니안이나 어떤 감리교나 루트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의 열매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 보류된다고 하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역으로 완전한 분이 못 되시는 것이죠. 완전한 분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성경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먼저 찾아와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해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가면서까지 사랑하라는 이것이 남편에게 명하신 아내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보다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명령이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26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단어 하나도 다 그냥 생각난 대로 쓰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성경에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서로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친구 간의 우정인 필레오라는 말도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라는 말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성인 스톨게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인 아카페, 아카페의 사랑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으로서 아카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남편에게 명령하기를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아카페로 사랑하라. 아카페로 아내를 사랑하라. 장모님, 아카페로 권사님을 사랑하라.
지금까지 그래 했습니다.
예. 사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편 되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에 가면 이 계급이 낮을수록 책임져야 될 것은 줄어들고 그냥 복종만 하면 돼요. 그러나 명령을 하는 계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책임질 것은 많아지고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 것은 적어져요. 얼른 생각할 때는 뭐 대령 또 별 뭐 소령 이런 계급장을 달고 뭐 중대장이 돼갖고 지휘봉을 딱 들고 뭐 중대장 소대장 뭐 어이 사병 이렇게 부르면 야 참 나도 저런 사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복종하기만 되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남편은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들 잘 도우세요. 그래서 잘 도우셔야 돼. 잘 도와주셔도 남편의 책임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지 않고 여러분 뭐 생각대로 자꾸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간다면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남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얼마나 어려운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번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세 번 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필레오라는 말을 썼어요. 감히 아카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예수님 잡히니까 죽어도 안 도망가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제일 먼저 달아났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감히 하나님 앞, 저 주님 앞에서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신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을 아카페로 쓰셨어요.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완전한 사랑. 그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수준에서는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카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아내들보다도 가정의 머리로서 더 무거운 책임, 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아카페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모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르고 이건 말해봐야 하지도 못할 건데 모르고 아카페라는 말을 썼는가? 어떤 추석가는 물론 그 당시 아카페라는 말하고 필레아라는 단어고 그냥 뭐 다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기록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그렇게 그 단어를 써서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록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아카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셨겠는가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지켜야 할 명령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누구든지 29절 말씀이 이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아홉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 이 넷의 관계를 말했어요. 관계성을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맨 위에 계신 머리 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남편의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아내의 머리 되시는 분이 남편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 이렇게 분명하게 순서를 말하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주종 관계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높다 낮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사역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역의 질서에 순종을 해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빛이 되어라, 그리고 세 번째 지혜를 가지라, 세 가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관계로 비유한 것은 비유일 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회복이 되어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뭐라고 그래요? 작은 교회라고 말해요. 그 작은 교회인 최소 단위의 교회인 가정의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도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가정이,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상 그렇고 순서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끝에 가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 된 자들, 아내 된 자들이 하나님이 오늘 명하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그 이유를 남편과 아내는 세상 가정과 달라야 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설교가 될 수가 있죠. 두 가지로만 제가 결론적으로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명령,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언급해온 남편과 아내예요.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몸의 지체라. 그 몸은 그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가정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편과 아내는 먼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 가정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요 지체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남편과 아내 그 가정의 머리 되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가정에 가보면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그 글을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붙여만 놓으면 안 되죠. 진짜 예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항상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야죠. 근데 그것만 붙여놓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모르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붙여놓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 붙여놓고 읽는 걸로 위안을 받으면 붙여놓나만 하죠.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남편도 아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먼저 항상 잊지 말고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자, 즉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고 항상 남편도 아내도 먼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 머리가 되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는 항상 뭐라고 그러죠? 지금 성경에 가지고 저 말씀하는 원리가 뭐예요? 몸은 항상 머리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남편인 나는 아내인 우리 여자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남편도 아내도 먼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복종해야 돼.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런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기억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상적인 말인데 남편과 아내가 항상 서로 마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는 게 허물밖에 안 보이니까 밤낮 싸워요.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뭐 너는 좀 낫냐 저거 막 싸워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지 않고 둘 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도 아내도 먼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자각하고 항상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한다 보면 남편도 아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때요? 남편과 아내는 자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가 그렇죠? 원리상 그렇죠?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가지에만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도 주님의 말씀에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둘째로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생판 모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거는 뭐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그죠?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19장 내용에 보면 우리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뭐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진리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진리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남편은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할 수 있다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지금 두 가지.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남편과 아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아내는 또 교회가 주님께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남편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우리 가정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온 가정 모두가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남편은 주님이 우리 위해 희생하심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고, 아내는 하나님이 머리를 세우신 남편을 죽게 하듯 항상 존경할 때 남편과 아내의 가정 모두가 주 안에서 정말 아카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그 사랑을 보고 너희가 나의 자녀인 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 가정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또 화목하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가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계획하였는데 악하고 간교한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편과 아내를 타락시키고 가정을 회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각한 사태를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힘써 순종하고 행함으로 가정과 부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